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을 읽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분을, 누가 그분인가? 바로 그리스도이죠. 그 놀라운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은 특별한 단어죠. 이것은 그냥 가르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죠. 권면하는 것은 어떤 것 적용이죠. 여기 어떤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우리가 권면하죠. 제가 오늘 권면할지 안 할지 아직 오늘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가르치는 것,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는 것,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것, 지체분들의 위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녀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 어느 날 우리는 그들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아이들, 각각의 사람들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드리는 것. 몇 명의 아이가 있으시죠? 두 명. 두 명 다 드리는 것이죠. 몇 명? 네 명 있으시다고요? 네 명 모두를. 오늘은 모르겠지만 내일쯤 되면 우리 가운데 자녀가 9명이 있는 또 지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들 모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명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도 없든지 9명이 있든지 우리는 모두 함께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들 모두를, 이 모든 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혼들, 우리의 돌봄 아래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어느 날 그들을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28절이었는데 저 29절을 또 더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그 갈망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도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 모두, 저기 한명 있죠? 몇 개월 됐죠? 3개월 반 됐습니다. 그게 어떤 수고를 통해서 산출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산출되었는데, 처음에 산출됐는데, 어떤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어느 것도 저 체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만 어떤 측은하면서 막 숨쉬라고 막 말만 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체험을, 저런 비슷한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죠. 어쨌든 수고를 통해 산출된 것입니다. 저 작은 아이가 어느 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여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 태어남, 두 번째 수고가 또 필요하죠. 우리 모든 형제님들이 이 수고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아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이것은 아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장성시키는 것, 어느 누구든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환이든 아니면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습니까? 아주 항상 공급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를 목양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목양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충분히 장성되어 드려지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동행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투했죠. 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님이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말했죠. 처음에 앞에는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나의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내가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이것이 완결될 수가 없죠. 그분이 운행하시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운행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운행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운행이 우리에게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능력으로. 하지만 이것은 분투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 다음 세대를 드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은 아주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인간적으로 다 성장시키는 것, 이것도 분투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눈물이 동반되죠. 아주 펑펑 우는 눈물,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을 필요합니다. 이 인간을,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죠? 18살, 20살입니까? 뭐, 어떨 때는 우리가 언제 다 자랐는지, 어떤 사람은 30살이 되었는데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것 같죠? 그것이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어떠한 수고, 이 어떠한 수고입니까? 이 어떠한 분투입니까? 제가 특별히 이 분투를 말하고 싶은데, 우리의 분투는 우리 자신의 아이로 인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분투. 최근에 장로 훈련에 있었는데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장로 훈련은 왕국에 관한 것인데 이 왕국의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에 관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왕국을 말할 때 그때는 항상 여기에 두 왕국이 나옵니다. 이 우주 안에 두 왕국이 있어요. 오직 두 왕국만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의지가 있죠. 두 왕국과 세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사탄의 의지가 있는 사탄의 왕국,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왕국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의지가 있죠. 우리의 의지가 그 어떤 왕국과 함께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왕국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웃라인에서 여기에 충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두 왕국에 충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두 충돌이 계속 나오죠. 이 성경은 이두 충돌의 이야기입니다. 이두 왕국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에 성경에 두 책이 있는데, 많은 형제자매들이 어린이 집회에 봉사하기 때문에 아주 쉽겠지만, 성경 안에 두 책이 있습니다. 그두 책의 1절은 어떤 이 충돌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 충돌의 중간에, 가운데, 이 사탄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책이죠? 여기에 두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1장이죠. 사도행전 1장에 아, 사도행전 아닙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죠.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창세기 마지막에 혼이죠. 70개의 혼 창세기 50장에 70개의 혼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에 200만이 나옵니다. 200만은 대략의 숫자이죠. 그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20세 이상의 남자를 603,000, 63만 명 이상의 남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여자를 두 배를 하고 두배 이상이 될 거고 거기 또 아이들이 있을 거고 아마 대충 대략 한 200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창세기 50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70명이죠. 70명. 거기에 그 다음에 200만 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죠. 구약에서. 이 출애굽기는 그림의 책이죠. 이것은 정말 사실로 일어난 일들이죠. 이것이 어떤 예표이죠. 우리를 위한 예표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시, 예표이죠. 어떻게 쓰셨죠? 그들이 책망을 위해 이 시대를 끝낼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것이 예시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책망을 위한 것이죠. 이 시대를 마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주의를 주는 훈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끝낼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투쟁이 있죠. 이 투쟁 사이에 자녀들이 있죠. 이 바로가 그들이 숫자가 적을 때는 바로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후에 바로가 두려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상대방과 함께 쓴다면, 그가 패배당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한 것이죠. 그 바로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사탄이죠. 이 애굽이 오늘날 무엇이죠? 세상이죠. 그래서 그 바로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가에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바로 그 사람, 저 작은 아이, 저기 한 3개월 안된것 같은 7주 됐습니다. 7주가 된 아이, 그 사탄이 두려워하죠. 오, 또 하나가 태어나서 또 자라고 있구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시죠. 바로가 어떤 계략을 세워 아주 나이든 세대를 계속 일하게 해서 에너지가 떨어져, 에너지가 없어서 주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들었죠.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떤 계략이 뭡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 산의 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자녀들, 그 여자애들이 여성들이 일어나서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지 않게 되죠.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지어졌고 그분의 영광이 임했죠.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건축물이죠. 교회 안에 하는 모든 것이 다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갈망이죠.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몸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 건축은 여기에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두 왕국의 충돌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마침표가 없죠.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마침표가 없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먼저 계시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음부의 문도 처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두 충돌이 있죠. 교회 건축에 있는 곳에 이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이두 충돌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죠. 또 다른 책 하나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이죠. 다니엘이 열었을 때, 이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죠. 바벨론 군대가 막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보고 싶습니다. 다니엘.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며 여기에 그릇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기구를, 이 그릇들을 가져와서 신할 땅에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 이야기는 이 그릇의 이야기죠. 이 다니엘서가 서의 목표는 다만 이것을 어떤 파괴하는 것, 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탈하는 것이죠. 어떤 이것을 훔치는 것이죠. 이 기구들, 그릇들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그릇들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신의 신의 묘에 가져갔죠. 3절에서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여기에 또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릇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이죠. 자손들이죠.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오늘은 제가 이 다니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바로가 있었는데 이 바로의 목표가 자손들이었죠. 여기에 바벨론도 어땠습니까? 목표가 자녀들이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 충돌이 있는데 이 충돌 사이에 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몸 안에 어떤 우리에게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여기 탐 형제님과 제가 여기에 몇 년간 왔습니다. 저희가 거의 매년 이곳에 와서 계속 이 부담을 말하고 이 어떤 부담을 말하고 어떤 것을 말하지만 현재 이 시대에 현 시대에 이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몸 안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 형제님들의 부담에 여기에 인도하는 형제님들 모든 여기에 인도하는 형제님들 동부 캐나다에 있는 이 형제님들에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러한 투쟁을 충돌을 그렇게 알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주 너무 바빠서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충돌, 이 투쟁 안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은 다만 어떤 배열을 하고 어떤 형 자매님들에게 불러서 뭐 찬송하라 그러고 돌보라 하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투쟁하는 것이, 이것은 수고하는 것이죠. 분투하는 것이고 전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와서 자녀 아이들 너희에게는 전쟁에 임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2장 7절에서 우리가 젖먹이는 어머니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부드러워야죠. 형제님들, 바울이 우리가 젖먹이는 아이들과 같이 부드럽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있는 것이죠. 부드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움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올때 우리는 부드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목양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래서 충분히 장성하게 되어 그리스도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투하고 수고하는 것이지만 이 시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온화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우리 책상 밑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모든 어린이집에 가면 누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나와라 그러면 아 싫은데요. 그렇게 할수 있죠. 우리가 분투하는 것은 그들과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온화해야 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좀 약간 이렇게 뭐 징계를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분투하는 것은 그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그들을 데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들을 쟁탈하기 위한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의 어떤 파티 있었나? 그래서 그 그릇을 가져와서 그릇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뭔가 썼죠. 그분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 그릇을 가져와 그대로 쓰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죠. 대적의 생각은 그는 이 그릇 하나님께 속한 이 그릇을 그의 집을 위해 세상을 위해 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운행하심,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따라 우리는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공급, 첫 번째 아웃라인, 개요가 모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1번입니다. 이 메시지 1번은 이 다음 세대를 양성함의 메시지 25권입니다. 25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웃라인 제이네 메시지 중에 두 개가 그 교회 생활을 위해 다음 세대를 양성함 책에 있는 것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동역과 섬김안에서 섬김으로 생명을 공급함. 로마 숫자 1번입니다. 교회 봉사의 주된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기회는 소규모의 봉사 그룹에서 섬기는 때이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해야 할 것은 그들이 봉사를 잘 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반대로 그들은 반드시 성도들의 생명이 자라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그들과 교통해야 한다. 이번 주말에 교통해서 저는 이 아이들을 일단 우선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은 내일 아침까지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이 교통은 이 아이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님이든 아니면 봉사하는 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봉사, 어린이 봉사든 청소년 봉사이든 대학생 봉사이든 캠퍼스에서 봉사이든 아니면 안내 봉사이든 책 봉사이든 청소 봉사이든 재정 봉사이든 어떤 디지털 봉사이든 그 어떤 봉사이든 여기에 이 모든 봉사에 있어서 이 모든 봉사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죠. 이 모든 봉사는 제사장 봉사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창문을 청소하는 함에 있어서도 우리 앞에 잔디를 어떻게 깎는지 모르겠지만 잔디를 깎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봉사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의 목적은 이 일을 끝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봉사의 목적은 바로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이죠.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봉사할 때 우리 두세 명, 열 명, 열두 명 몇 명이 있든지 간에 함께 동역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이 어떤 일이 아니죠. 어떤 집회를 수행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이 관계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하는 이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은 그분이 그래서 건축물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건축을 얻으시는 곳에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예시죠. 무언가 건축되었을 때 거기에 영광이 임하고 그분의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그들이 어떤 그 안에 기구들을 놓을 때 그들 기구를 할 임할만과 동시에 기구가 다 마침과 동시에 영광이 임했죠. 바로 마치자마자 그분이 그 안으로 이사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집에 어떤 그 새 집이 다 되기를 기다릴 때, 다 되었나? 아직 안 됐네. 다 되었나? 아직 안 됐네. 그리고 그날이 와서 다 이제 이사를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직 옮기기 전에 옮겨서 다 짐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 우리도 그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동역, 지체들과 동역에 있어서 이 주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에 기뻐하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동역에 정착하셨습니까? 여기에 건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떤 형제님들과 매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레슨을, 공과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주님, 우리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주님,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당신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만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저러한 것들을 할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저러한 것들을 말할 것이지만, 주님, 당신이 먼저입니다. 당신께서 여기에 입지가 있고, 이곳에 길이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15분, 20분, 30분을 기도합니다. 다만 주님을 기도, 그 어떠한 것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어떠한 성도, 어떠한 부담, 어떠한 일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그분께 열어드리는 것이요. 그럴 때 그분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떨 때 형제님들이 기도하는데, 주님, 이 특별한 집회를 위해 할때 거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무언가 너무 급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그분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집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다른 지체들이, 아직 거기에 갈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이러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그분은, 어떠한, 그분에 대한 관심, 그분이 관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한 기도를 할때 주님께서 아직 갈 때가 안 되었다. 나와 함께 있어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건축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로 인해 우리가 공급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분께서 신선하게 우리를 공급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그러한 기도가 있다면, 매주 그러한 기도가 있다면, 이 봉사가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봉사가 바뀔 것입니다. 봉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부담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에처럼, 나의 멍에는 가볍다. 부담은 가볍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의 관점으로 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의 관점이 아니라 건축의 관점으로 우리가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그리고 생명이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서로가 자랄 수 있도록, 자라도록 분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 형제와 함께 봉사한다면 제가 마이크 형제의 성장을 위해 분투할 필요가 있죠. 그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마이크 형제도 저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왔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랄 때 동시에 우리가 함께 건축되는 것입니다. A번입니다. A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과 이를 통해 우리의 이기는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우리에게 부응된 생활이나 목양의 일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이길 수 없으며 이 이기는 삶 안에서 유지될 길이 없다. 우리가 이기는 삶 가운데 유지되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일이다. 여기 아주 많은 부담들이 있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동시에 우리 또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이 섬김을 통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목양하라. 그리고 나의 양들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양들을 돌봐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우리의 목양은 우리의 아이들을 먹이는 것들, 어린 양을 먹이는 것들,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세개 상태에 있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어린 양, 그리고 성숙한 양이 있죠. 그리고 이 양의 두 상태가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죠. 이 어린 양의 을 먹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양을 말하죠. 어떤 양은 그냥 인도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먹일 필요가 없죠. 그냥 인도만 하면 그들은 알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시드니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에서 제가 거기에 어떤 기도 타워가 있어서 제가 거기 가서 아침 봉헌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의자가 있었고 거기에 창문이 있었고 그냥 거기에 무릎 꿇을 든지 아니면 앉든지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주 좁은 장소이죠. 제가 거기에 앉았는지 무릎 꿇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창문 앞에 그 양떼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양들을 보고 있었죠. 제가 작년에 와서 아침 봉헌하면서 너무 이렇게 분주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제가 봤는데 양떼가 다 떠났는데 거기 한 양이 남아서 먹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흙을 막 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양들 보고 멍청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양이 이렇게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그 다른 양들을 보고 그 다른 양들을 따라갔습니다. 건강한 양은 다만 인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 어떤 양들 자기들끼리 양들끼리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세 번째는 그 양들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왜 양을 먹여야 합니까? 이것은 아마 그 양이 아프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 어린 양들은 우리가 먹여야죠. 건강한 양들은 다만 그냥 목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양이 어떨 때좀더 아프게 되죠. 그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또 먹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섬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나는 어린이들을 사랑하는데요. 내가 뭐 부모이기 때문에 섬겨야겠죠. 이러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가 다만 우리의 아이들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다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 좋다. 어린이 봉사에 가서 섬겨라. 우리의 느낌 어때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함으로 일단 하는 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과의 상황에서 어떤 업앤다운이 있죠. 그분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 좀 바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어떤 사역의 메시지를 읽을 때, 어떤 비피점이 있었고, 그리고 뭐 특별 집회에서 있을 수가 있죠. 아니면 뭐 주일 집회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말한 것이 무언가가 주님과 말할 때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되고, 우리를 새롭게 헌신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한 승리가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 말씀 읽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집에서 매 하루 종일 사역의 어떠한 것을 읽고 기도할 때, 내가 아주 영육받고 아주 살아있게 되었다. 아닙니다. 우리는 봉사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원한다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드리기 원합니다. 1번 자매님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될 필요가 있으며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해로서 우리 안에서 떠오르시게 함으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 모든 구절을 다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레위기에서 아침, 저녁을 말하죠. 우리의 체험에 대한 이 번제를 새롭게 아침마다 드리는 것. 그리고 잠언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떠오르는 해와 같은 생활. 점점 더 채워지는 온전한 한 날을 위해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 안에서 아주 늘 나이든 지체들에게도 해가 지는 어떠한 그러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들의 간증은 점점 더 채워지는 간증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이든 때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여전히 푸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상,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매일 그러한 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우리가 이 새벽같이 새로운 날을 갈망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매일에서 이러한 갈망이 있다면, 원함이 있다면,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섬기는 이 생활이 아주 새롭게 될 것입니다. 신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섬길 때, 몇 년간 섬겼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아주 신선하게 시작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얼마 지난 후에 아마 많은 지체분들이 이러한 것을 경험했을 텐데 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 더 이상 누림직하지 않다. 내가 더 이상 어떤 섬기기를, 봉사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떨 때는 내가 그날, 이번 주에 봉사해야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우리의 스케줄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잊어버렸네. 내가, 주님, 아멘. 이런 것이 아니라, 안 돼. 아니면, 롤, 주님.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화를 받을 수도 있죠. 이메일을 받을 수도 있죠. 형제님, 자매님도 오늘 함께 전화로 다자간 통화를 합시다. 이런 리마인더가 오죠. 그럴 때, 그런 메일을 읽을 때, 제가 그러한 체험이 있는지 손들라고 해보고 싶지만, 제가 오늘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유지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시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러한 생활을 유지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아침마다 부흥되는 것, 새롭게 부흥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교회 생활과 봉사의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2번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과 교통하고 보담을 받은 후에 반드시 사람들에게 흥미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기를 배워야만 한다. 그런 후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자매님들, 3번입니다. 우리가 청년 성도들을 돌볼 때 반드시 자신이 젖먹이는 어머니로, 권유하는 아버지로 여겨야 한다. 이두 방면은 내일 저녁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B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을 허비하였다. 그의 기질은 철저하게 주님의 다루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드러우며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었다. 그는 이 땅에서 다른 어떠한 것을 위하지 않고 사람을 얻기만을 원했다. 우리의 부담이 신선할 때, 특별히 사람들을 섬길 때, 어린이든 아니면 청소년이든 대학생이든 아니면 그냥 다만 어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든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든지 얼마나 돌보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하고자 하는 어떤 시험하기를 결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어떤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결정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만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신선하고 충분한 공급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이렇게 플렉시블한 거죠. 융통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적용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 어떤 이영재님이 뭐 풀과 같은 엘멀스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엘멀스 그 하얀 풀 있죠. 그 초등학교 때 쓰는 거그 하얀 풀이 짜면 쭉 내려가죠. 그것은 어느 곳이든 이렇게 막 들어가죠. 지금은 이 딱풀이 있는데 이 딱딱한 풀은 그냥 이렇게 딱딱해서 이 편편한 면에만 적용되죠. 이 어떤 구석구석 침투되기 위해서는 이 물컹물컹한 풀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 예수님을 볼 때, 주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서는 볼때 그분은 모든 환경에 이렇게 들어가셨죠. 니가데모를 밤에도 받으실 수 있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또 들을 수 있죠. 어떤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에게 가면 어린이를 도망가죠. 우리가 무섭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떤 아이들이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주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다. 주 예수님은 아이를 돌봤죠.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다 들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과도 친구가 되실 수가 있었죠. 그 외에 여인, 요한이 미워한 그 여인도, 그 여인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당신을 정죄했습니까? 그분은 모든 상황에서 다 융통성이 있으셨죠. 한편으로 우리는 강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딱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부드럽고 유연하며 적응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 적응하여 모든 모퉁이가 구석에 꼭 들어맞아야 한다. 이것은 어린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만 아닙니다. 서로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운데 우리를 두셨죠. 이 봉사는 우리의 선호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의 부담에 따른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셨고, 또 우리가 부담을 가진 것이죠. 주님, 왜또 저분에게, 저 사람에게 부담을 주셔서 우리가 또 함께 봉사하게 만드셨습니까? 저도 융통성이 있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당신과 섬기기 하고 나서부터 내가 융통성이 없다는 사람인 것을 느끼게 하셨죠. 주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폭로하는 그러한 환경을 주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철저한 처리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을 낼수 있고 융통성이 있으면 기질이 온전히 다름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로마서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몸의 느낌을 가지는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역하고 봉사해야 한다. 형제 자매님들 번갈아 가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 A번입니다. 우리는 동역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는 외적으로 안배된 동역이며 또 하나의 동역은 내적 생명이 사람으로 나온 것으로 영적인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 안배에 머물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기름 잘 쳐진 기계. 우리가 너무 서로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당신이 제가 무엇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이 뭐든지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요. 이건 구부러짐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어떠한 기도도 없이 우리가 성취하는 일은 성취될 수가 있지만 그리고 일은 진행이 되고 교회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건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동역, 내적 생명이 자람으로 나온 것, 이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님들 1번입니다. 자매님들 2번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섬길 때 동역을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상황이 즉시 폭로된다는 느낌을 갖는다. 일단 그들이 성도들과 함께 봉사할 때 즉시 그들의 자아가 나타난다. 특별히 의견을 통해 가장 잘 나타난다. 의견은 사람의 자아를 가장 잘 대표하기 때문이다. 형제님들 3번입니다. 교회 봉사에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중점이 아니다. 중점은 바로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우리 안에 혈기가 얼마나 처리되었는지, 내면의 기질이 얼마나 처리되었는지, 우리의 단독적인 것이 얼마나 처리되었는지이다. 자매님들, B번입니다. 몸을 본 가장 높은 느낌은 더 이상 단독적이 될수 없는 것이고, 절박하게 몸을 필요로 하며 형제 자매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형제님들, 동혁이란 나에게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되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당신도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청년들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참되게 영 안에서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없으면 자기 혼자서는 행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동역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매우 깊은 부담을 가진다. 3번,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아무와도 교통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너무 교만한 것이고, 주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며, 몸에게도 죄를 범하는 것이다. 4번,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일하면서 동역이 부족하다고 하다면 항상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비방할 것이다. 우리가 영 안에서 서로 짊어지고 서로 의지하는 동역의 봉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밟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최근에 어린아이들을 봉사하는 지체들과 함께 교통할 때 어떤 간단한 원칙을 말했는데, 우리의 이상, 우리의 인격, 우리의 길, 우리의 이상이 무엇입니까? 이상은 바로 교회의 건축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 봉사를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 인격은 여기에 말한 것 같이 우리의 자아가 처리된 사람이죠. 어린이를 봉사하는 사람은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처리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길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길은 바로 기도와 교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길이죠. 특별히 어린이를 봉사할 때, 그리고 청소년과 대학생을 봉사할 때는 또 말씀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와 교통과 말씀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주님께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것을, 저를 통해서 이것을 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가 피아노나 기타를 잘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 때 이것을 봉사하라고 할 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어떠한 이러한 건반을 만지기 전에 하기를 원합니다. 기타 치는 피크를 만지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실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이 작은 봉사를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당신을 통하길 원하고, 또 당신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은 제가 이것을 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주님, 형제님들의 안배를 통해 주님 부담을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기 원합니다. 저의 어떤 기술이 아니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주님, 저의 능력을 주님 당신께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영광 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이들이 또 알기도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은 그 누군가가 그거 영광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봉사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레슨을 10번째 가르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어린이봉사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것을 벌써 10번째 가르치는 것일 수 있지만, 주님, 저의 어떠한 것으로 그리고 제가 첫두 번째는 좀 잘못했었고 7번을 더 잘했을 수도 있지만 주님 제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 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또이 교통은 이 몸에 속하는 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몸의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 우리의 경륜은 그분의 경륜은 그리스도와 교회죠.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분과 신부, 그분과 교회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교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형제님께서 이것을 하는 것에 동의했을지라도,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돕는 것이 필요하죠. 이몸 안에서. 가장 큰 조직은 organ. 무엇이죠? 피부죠. 피부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보호하는 것이죠. 피부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뼈가 돌아다니면서 막 심장이 뛰고 있고, 그것이 그렇다면은 처음 보기는 아주 이상해 보일 것이고, 그리고 아주 많은 병균들이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가기 전에 주님, 데뷔 형제님, 교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그냥 한몇 초간 교통 후에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을 때 이것이 저의 보호가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제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교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지체를 넘어지게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한 형제에게 형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했을 때, 형제님 여기에서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얘기라고 했을 때, 이 빨간 테이프의 교통 이게 너무 긴 교통들. 맨날 아주 긴 교통들, 내가 교통을 하고 싶은데, 근데 저 형제님은 떠나 있고, 그리고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또 누가 왔을 때, 또 다른 형제님이 또 없어지고, 또이두 형제가 또 다음 형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 다음 주는 또저 형제님이 아파지고, 또 어떤 형제님이 또 나아졌을 때 교통하자. 그럴 때그 형제님이 아주 너무 이 교통하기가 기다리는 게 어렵다. 우리에게 그러한 느낌이 없기 바랍니다. 3번, 우리는 반드시 섞임 가운데서 봉사해야 한다. 만일 섞임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진하실 길을 얻을 수가 없다. 섞임이 몸이자 하나이며 섞임은 또한 한 마음 한 뜻이다. 여기 세가 섞임이 몸이다. 그리고 하나이며 섞임은 또 한마음 한 뜻이다. A번 형제님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몸을 함께 섞으셨다. 섞임이라는 이 단어에는 조정, 화목하게 함, 조절, 하나로 섞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이미 몸을 섞으시고 몸을 조정하셨으며 몸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몸을 하나로 섞으셨다. 섞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차이를 잃어버린다는 뜻을 함축한다. 1번 자매님들입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며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기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저러한 봉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번. 만약 우리가 섞임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교통의 문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교통은 섞임을 위한 기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통을 실행한다면 섞임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될 것이다. 교통은 우리를 조절하고 조정하며 우리를 화목하게 할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섞이게 한다. 만일 동행하는 성도들과 교통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교통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멈출 것을 요구한다.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모두는 동역 가운데 있어야 하며 교통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마지막 두 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섞일 때 우리는 십자가와 영을 갖는다. 십자가와 영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것은 분열을 가져오는 육체일 뿐이다. 섞임을 위해서 우리는 해져야 한다. 섞임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을 따라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그분의 몸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섞임의 길은 바로 많고도 철저한 기도에 기름과 같은 그 영과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유향과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고운 밀가루처럼 함께 섞이는 것이다. 모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 특별히 어린이 봉사에 있어서 함께 동역하는, 그리고 여기 이 동역에는 이 철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축복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기도,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모든 봉사에 있어서 이런 철저한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1, 2분간 옆에 계신 분들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